저는 어디 여행할 때마다 이 박물관을 찾는 것을 즐깁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이제 가서 좀 시간이 있길래 박물관을 가려고 찾아보니 그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이 가볼만하다 해서 그곳을 가봤습니다. 한국 역사에 기록된 모든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국 가시면 한번 들릴만한 곳입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월남전쟁, 또 그 전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록들과 유품들이 있었고 또 영상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명 깊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기 위해선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누군가 자유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잘 먹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선 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고 또 아버지의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주님의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그냥 아 하겠습니다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1장 보면요,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 안에 임한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영광이었는데 이것을 헌신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실 느헤미야 때는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성 안의 삶이었습니다. 성벽은 세웠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이런 때에 평탄함을 누리기보다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산다는 것이 전과는 달리 이제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때였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한때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요즘은 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 안에 남아서 헌신하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성벽을 지키며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고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생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쉬운 길, 편안한 길, 이런 길을 찾아갑니다. 물도 흐름을 보면요, 이 편안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걸 보면요, 시내 물은 뭐 그냥 아주 그 편하고 쉬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꼬불꼬불하며 갑니다. 물결이 세면요, 그냥 뭐 쭉 밀고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라는 것 택하는 사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기 전에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고통의 길, 힘든 길, 희생의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아, 그 고생의 길 왜, 아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이들 교육도 앞으로 그게 큰 이제, 그 뭐, 어려움이 될 텐데, 어떻게 저분이 아이들, 가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갈까? 이번에 이제 아마 다다음 주인가 저희 교회 그 브라이언 추라고 우리 모세에게서 영어 목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아이들이 지금 다섯이죠. 깐난 애기 났어요. 예, 그 신생아 데리고 다들 요만요만한 그냥 걔네들 데리고 투니시아로 가십니다. 거기는 진짜 험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편안한 삶 그리고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미국이라는 곳 그리고 뉴저지에 오고 버긴 카운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고생을 일부러 택해서 가시는 이런 분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명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얻는 것이 없다 하면 별로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신도 없고 희생이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평화로운 것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도둑심보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찾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일부러 그냥 할 수 없어서 몰려서 가는 것,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어둡고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성 안에 누가 거할 것인가? 참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백성의 두목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지도자들, 이제 다른 번역에는 두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은 초이스가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을 갖는 순간 많은 초이스가 사라집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초이스가 사라져요. 저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순간 저에게 많은 초이스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는 순간 저에게서는 많은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재받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헌신이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잘 놀았어요. 뭐 세상적으로 논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모이면요, 제가 항상 이 게임 이 하고 뭐 앞에서 그냥 재롱 부리고,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 제가 없으면 집안에서 이게 시베리아 찬바람이 분다고 그러실 정도로 아주 재밌게 잘 놀았어요. 목사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또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많이 죽은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다르시다고 다른 목사님하고 좀 많이 죽어서 이 정도죠. 여러분 지도자란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빠를 가장이라 부르잖아요. 왜 가장이라 부릅니까?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당회장입니다. 왜 당회장입니까? 자꾸 당하니까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당회장이에요. 많이 당하라고. 지도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은요 가끔가다 욕도 먹게 돼 있어요. 그냥 오해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욕 안 먹고 뭐 그냥 뭐 남의 그냥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그냥 막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배에 사공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이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보단 참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세울 땐요, 헌신의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세워지다 보면 항상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헌신의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헌신하면 희생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로서 내가 무슨 혜택을 받겠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 이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목사님들 하면은 목사님들의 뭐 결혼 대상의 상대의 맨 꼴찌 그 저기 뭐 쓰레기 치우고 이거 그 뭐야 그저 공동묘지 파는 사람들 그 바로 위에 있었다 그럽니다. 별로 이 결혼 대상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요, 외모에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아름답다, 참 미녀다라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 뵙고 어디 저는 옆에 계셔서 어디 시골에서 권사님이 찾아오셨냐 할 정도로 예, 할머니처럼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많이 고생하신 모습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까지 희생하겠다는 그런 정신에 교회에 노처녀가 있으면 구제 차원에서 결혼해줬대요. 국률 차원에서 그냥 아 저분 못 가니 나래도 그냥 해야겠다 해서 결혼해주셨대요. 그런데 요즘 현대 목사님들은요, 양 중에 제일 예쁜 양을 골라서 잡아먹는데요. 그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거의 다 사모님들이 미인이세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근데 목사 되기 전에 결혼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한때 목사님들이 이 결혼 대상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 목사님이 누리는 영광이 있다. 거기에 가면은 뭐 굉장히 이런 좋은 그런 무슨 환경이 있다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요, 지도자의 길로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보상을 기대하고 뭐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고생의 길을 갈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도 누가 목사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특히 딸 가진 부모님은 반대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고생의 길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옳은 생각입니다. 고생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성 안에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의 1, 이 백성의 10의 1 되는 10%는 뽑아서 이제 성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 제비로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거대한 축복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는 행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비 뽑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원해서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사실 은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읍에 거하게 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아, 내가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제비를 뽑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누구 유명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가 이 선거하고 나면 투표하고 나면은 시험 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은 없지만 꼭 이 뭐 장로 투표하거나 안수집사 투표하고 나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상처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뽑힌 자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이제 제비 뽑아서 뽑힌 자들이 있었는데 자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성 안에 살겠다고 합니다. 뭐 전에는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금은 위험하고 거기에 할 일이 태산 같고 굉장히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때였는데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자기들이 자원하겠다고 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 백성들이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줬대요. 여러분, 여성 수요성 예배가 이런 자원자들이 많이 좀 이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할 것 없습니까?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내가 뭐 할 일 그냥 찾아서 일부러 나서서 하는 이런 일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가문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있어서가 아니라, 월급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Here I am,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얌체교인이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것, 우리 교회 예외 아닙니다. 교인들은 수천 명 되지만 항상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일하는 사람 항상 보면은요,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한 7, 8사역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죽일날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날 직장 가서 쉰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왜? 좀 다 맡아서 하면 좋을 텐데, 다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 그냥 주일 되면 너무 힘들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뭐 여유가 없어서, 여유는요 만드는 것이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마음은요 우리가 만들어, 내가 뭐 많이 있으니까 여유롭다, 그렇다면 부자 사람들이,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는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유로운 이런 모습으로 사느냐. 저도 이 시간에 항상 쫓깁니다. 항상 시간에 뭐 있고, 어제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포틀리,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저녁 때까지 보니까 뭐 스케줄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여유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여유란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빽빽하니 많으니 이래서 여유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자로 인하여 성장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기쁨이 있지 않는 곳에는요 항상 불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도 내가 뭘 했다는 데 대한 보상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 음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뭐 하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가 즐겨요. 엊그저께도 그 우리 진재영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음식하는 것과 설교 준비하는 것에 그 굉장히 동일함이 많다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맛있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쿠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다. 이 음식으로 먼저 연습해야겠구나. 어떻게 맛있게 하는 걸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쿠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보상이 있죠. 뭐예요? 가족들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할 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음식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는데 한 숟갈 들고 놓고 나가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특히 신방 가서 음식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준비해 주셨는데 목사님 드세요고 했는데 상 다리 부러지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제가 뭐 한두 숟갈 먹고 그냥 놓으면요 시험 받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는 안 드시고 저 집에 가서는 많이 드셨다고. 그런 건 AP통신보다 빠르게 전하더라고요. 뭐 서로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는가. 참으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은혜받는 그것에 우리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보상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참으로 축복의 삶을 살고 기뻐하고 감사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셔서 느헤미야가 마친 이것처럼 무너진 현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는 헌신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역의 헌신자. 여러분 성전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우린 예배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예배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쭉 11장, 12장을 읽어보면요. 16절에 레위 사람과 족 삿부대와 요사밧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성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 성전의 일을 다 나눠서 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니라 다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맞다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맞다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중보기도 하는 자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여성 예배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뭐 참 내가 좀 발도 묶이고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수요일날마다 9시 35분부터 10시 예배 전까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한다. 뭐 다른 거 못하더라도 조금 일찍 나와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우시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맞다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뭐 이렇게 족보를 쫙 이야기하고 누구의 아들에 뭐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성경 시편에 보면요 찬양 사역자가 나옵니다. 아삽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게 시를 썼지만요 아삽이라는 사람 12편 정도를 시와 찬양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시는 바로 이 아삽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계속 찬양 사역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를 잇는다는 것 우리 저기 인영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참 음악에 대한 그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대를 잇는다는 것. 저는 저희 자녀 중에 꼭 목회자가 한 명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를 잇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대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여러분 자녀손들이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이것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예배자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선물들, 이제 뭐 티네이지 돼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여러분 말 안 듣는다 해도요 어머니의 영향력은요 평생 갑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그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제건 뭐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 영락교회 EM 사역하면서 2세 사역하면서 오후 한 2시쯤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클로버 예배라고 드렸어요. 집을 떠나서 이제는 뭐 사회인으로 생활하면서 학교 뭐 대학교 가면서 부모님 떠나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얘네들이요. 이제 부모님이 너 교회 갔니? 이 한마디에 맨날 노노 하다가 하도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신앙 생활 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은 못 일어나니까 한 12시쯤 일어나서 이 2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선글라스 끼고 와요. 눈이 이제 하도 술 마셔서 뭐 시뻘겋게 돼갖고 창피하니까 창피한 줄은 알아서. 그래서 그 예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직도 술이 덜 깨갖고, 찬양 소리도 좀 줄이고, 이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예, 그럼 아직도 이게 내 클럽에 있나 교회에 있나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 오는 청년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이 마음 이러면서 와요. 엄마가 극성스럽게 너 교회 갔니? 신앙생활하니? 말씀 읽었니? 기도하고 있니? 이 말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받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력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헌신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른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는 그 일은요 다른 사람 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EM 교회가 없다고 그거 뭐 핑계대지 마세요. 아, 그 가서 나갈 좋은 교회가 아니요. 어머님보다 더 좋은 멘토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번 우리 잠언을 쭉 읽고 있는데요. 교역자회에서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지금 부서에서 한번 물어보라고 잠언서 시작해서 지금 한 중간쯤 왔는데 얼마나 읽고 하고 있냐 손 들라 그랬더니 우리 초등부 아이들 거기에서 손 들라 그랬더니 뭐 서로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그것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고 막 그랬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헌신하겠어요? 우리 헌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주신 이것에 그래서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헌신 없이는이에요. 네.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 보통 우리는 새 신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새 것을 좋아해요. 저는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좋은 단어 같아요. 헌신, 이 디보션이란 이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발이 달아서 헌신이 될 때까지 헌신이 될 때까지 헌신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신발 제가 한 20년 넘게 가진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이에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이 딱 보면요 이 홈레스들이 또 이거 쳐다보지 않을 만한 그런 신인데 제가 그 신은 언제 신는가 하면요 험한 선교지 갈 때 신습니다. 그 신을 신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신은요, 제가 한번 그 신을 찾는데 없어진 거예요. 물어서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내가 버리려고 내놨대요. 너무 이게 낡아서 버리려고. 그 왜 버리냐고. 그건 나의 간증의 신이라고. 헌신, 나의 헌신. 거기에 내 헌신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헌신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달아서, 달고 달아서, 헌신처럼 참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뭐 저렇게 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성공했다 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고 성공했다 하는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난 한평생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고 내 평생 저금 통장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위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어떤 단체에 장이 되려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노벨상의 복음가는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템플턴 상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누가 이분을 실패자라 그러시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두고 그분 인생을 헛살았어 이럴 분 누가 계시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 없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볼 때 야 훌륭하게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저도 좀 이런 이야기를 다음에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가고 후손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준 건 없고 아버지가 뭐 대단한 이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아빠가 돼준 이런 삶을 살았다. 헌신적이고 희생한 아빠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핑계대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하여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가며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